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제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90분간 이어진 토론에서 두 후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건강보험, 저소득 노동자, 범죄, 미국 내 인종 갈등, 기후변화, 북한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자신의 코로나 대응이 미국인 220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후보는 22만 명의 미국인이 코로나 사태로 숨졌다며 이런 상황에 책임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후보는 대북 정책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 덕분에 전쟁이 없었다고 말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올해 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는 최고의 호황을 보였다며 재선되면 경제를 재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제껏 보지 못한 불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후보는 자신은 미국의 품위와 명예, 존경, 존엄성을 회복할 것이라며 지난 4년간 미국 국민들은 이를 잊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두 후보는 지난달 1차 때와는 달리 상대방의 발언 중 끼어들기를 자제하며 좀 더 절제된 토론을 보였다는 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인 램데시비르 사용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램데시비르는 미국 정부가 승인한 최초이자 유일한 코로나 치료제가 됐습니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램데시비르는 지난 5월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식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과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FDA는 이날 12살 이상 코로나 입원 환자 치료에 램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니얼 오데이 길리어드 사이언스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보고된 이후 1년도 채 안 돼 FDA의 승인을 받은 치료제를 갖게 된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램데시비르는 정맥주사 형태의 항바이러스제로 원래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램데시비르를 투여할 경우 환자 입원 기간이 15일에서 11일로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앞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램데시비르를 치료제로 투여받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전쟁을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전쟁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 출국작전 7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1950년 6월 25일 북한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며 미국 정부는 한국 내전에 무력 간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북한의 요청에 의해 항미원조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중국과 북한은 생사를 같이 하며 힘겨운 전투를 통해 미군의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날 세계에서는 일방주의, 보호주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통하지 않는다며 어떤 협박이나 봉쇄, 극단적인 압박, 독선적, 패권적 행포도 결코 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일본이 오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도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리즈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도테기 외무상은 이번 자유무역협정은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독립적인 무역국가로 돌아온 이후 첫 번째로 맺은 역사적인 협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은 새 무역협정으로 일본과의 연간 무역규모가 195억 달러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소비가전과 자동차 관련 부품 등 14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영국에 수출하고 있고 또 영국으로부터는 의약품과 자동차 등 95억 달러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영국의 대일 수출품 94%, 일본의 대형 수출품 99%에 대해 관세가 철폐될 전망입니다. 오태규 외무상과 트러스 장관은 지난달 11일 화상회의를 통해 새 무역협정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핵 역량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실패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활강 미사일 등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는 데 대해 궁극적 목표는 미군의 영내 진입 차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2도에서 1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북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핵 역량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2일 밤 테네시주 내쉬빌 벨몬트 대학에서 열린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북한 문제를 놓고 약 4분간 공방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라고 말하며 북한과의 전쟁을 암시했다며 그것은 핵전쟁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다른 종류의 관계를 갖고 있고 매우 좋은 관계라며 전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전쟁을 했다면 아마 지금 수백만 명이 숨졌을 것이라며 자신은 전쟁 대신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취임 당시 북한 문제는 엉망이었고 첫 3개월은 매우 위험한 기간이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우리에게 엉망진창인 상황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떤 조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가 핵 역량을 축소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아 만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해 얘기할 것이고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며 더 강력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중국에 그들도 합의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 영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자산과 미군 배치, 한국과의 군사작전 등을 거론하며 중국이 북한 문제를 돕지 않을 경우 이런 것들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거듭 폭력배라고 부르며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쉽게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더 역량을 갖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외교정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 성과 확보에 부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 측은 비판을 가하는 데 단합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핵탄두 동결을 조건으로 내년 2월 만료 예정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 1년 연장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 언론들이 20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당초 러시아는 조건 없이 이 협정을 1년 연장하자고 제안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핵무기 동결은 물론 중국을 포함해 새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이 지난달 러시아 측 협상 상대와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면서 협상의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시리아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지난 18일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시리아에 억류돼 있는 2명 이상의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 최근 시리아에 파견됐으며 양국 고위급 만남은 2010년 회담 이후 10년 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 M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외교 정책의 돌파구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러시아와의 군축 합의와 시리아 억류 미국인 석방 등에 부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추가 관계 정상화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추가 철수 등에 대한 막판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에 단합한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20일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실패가 미국을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제목의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의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자신의 약속과 달리 전쟁을 끝냈지 못했다는 비판이 주요 내용입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과 김정은에 대한 포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과 사진 촬영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세계 무대에서 김정은에게 적법성을 부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상원 외교위 민주당 측도 전날 DNC 메모와 유사한 내용의 트럼프 대통령 외교정책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외정책은 대선에서 국내 사안에 비해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대외정책은 지지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아니라며 경제와 같은 국내 정책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대외정책은 기껏해야 지지후보 결정의 배경이 되는 한 요소라며 외교안보 문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경제, 사회정의 등 국내 현안에 비해 유권자들에게 최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대부분 여론조사는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승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 예측 사이트인 538은 22일 현재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88%로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 승리를 예측해 주목받았던 여론조사기관 트라팔가르 그룹은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그룹의 로버트 케헬리 여론조사 수석위원은 2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부분 여론조사들이 숨은 트럼프 표를 놓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재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북 비핵화 협상 과정에 종전선언 문제가 포함될 수 있음을 내비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북 1차 정상회담을 전후해 제기된 종전선언 논의가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또 각국의 이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최근 잇따라 종전선언 의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기자들에게 종전선언이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도착 직후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검토한 적이 많다며 이를 미국 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스티븐 디건 국무부 부장관 등과 만나고 귀국한 뒤에는 미국과의 한반도 종전선언에 더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최근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비핵화 협상 과정에 종전선언 문제가 포함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진지하게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been no change in the way the United States thinks about this. We continue to believe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지난 2018년 남북한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좀 더 적극적인 언급이 나오면서 종전선언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결정된 뒤 워싱턴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종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직접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We talked about it. We talked about ending the war. And it's very important in one way. Historically, it's very important. But we'll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뒤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의 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는 우리는 한국전쟁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새로운 관계 수립 등 4개 항의 공동성명에 합의했지만 종전선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종전선언 의제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했습니다. 1차 정상회담 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열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되자 종전선언은 물론 미북 관계 자체가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이어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깜짝 만남을 갖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걸어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자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담 이후에도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특히 같은 해 10월 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로 끝나면서 종전선언 의제는 아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1년 가까이 언급되지 않던 종전선언 의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에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8일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행한 화상 연설을 통해 거듭 종전선언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종전선언을 대하는 미국과 한국, 북한의 태도는 서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더 무게를 두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지난 2일 종전선언에 대한 VOA의 질의에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1차 정상회담 이후까지만 해도 종전선언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2018년 8월 논평을 통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종전선언 주장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최근 한국의 한 언론에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데 대해 평가할 게 없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활강 미사일 등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는 데 대해 궁극적인 목표는 미군의 영내 진입 차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영내 미군 기지의 생존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극초음속 활강 무기 등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억지력을 액면같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22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방어 역량이 북한과 이란으로부터의 제한된 수량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8년 3월 담화에서 마하 20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 아방가르드 등을 공개하면서 그런 의중을 명백히 내리비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과 폭탄의 저자인 판다 선임연구원은 특히 러시아는 이미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을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런 신형 무기 개발은 특정 전구의 불안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설계를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이 올해 공개한 둥펑 17 극초음속 미사일도 비슷한 셈법에 따라 실전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내 불안 조성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까지 전략 무기에 의존했던 방식을 탈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핵이 탑재되지 않는 전략 무기로 미 본토와 잠재적으로는 핵 통제 체계까지 타격하는 셈법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미래에 직면하게 될 도전 과제로서 심각하게 대응 방향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또 한국과 일본의 미군 전진 기지들은 이 같은 적성국들의 최신 역량에 가장 취약하다며 분산 배치와 미사일 방어 강화, 위장을 통해 약간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손쉬운 표적이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상기반 전진기지의 효과적인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상병력의 이동성을 무제한에 가깝도록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도 이날 대담에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진기지는 유사시 본토 증원병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적군을 막는 교두보 역할을 해왔지만 적성국들은 최근 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적성국들의 이런 반지역 접근 거부, A2AD 역량 강화는 주한미군처럼 고도로 밀집된 미군 전진기지의 효용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는 단순히 러시아와 중국의 최신 무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의 값싼 무인기도 궁극적으로는 이들 나라들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이든 북한이 500달러 가격의 무인기를 사용하든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레이더인 TP2를 제거하는 효과는 동일하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더 이상 미사일 방어에만 의존하는 셈법은 적용하기 힘들다며 한반도 유사시 공격 역량과 통합하는 방안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기반 미사일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서 발사 시차는 극도로 짧아질 것이라며 더 이상 적군이 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미사일 방어와 함께 원점 타격을 포함한 공격 역량의 통합이 효과적이라며 미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의 신속성과 정확도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올해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이 20년 만에 최저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탈북민들이 체포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원단체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과거 김하중 전 주중대사가 중국 당국을 설득해 탈북민 천여 명 이상을 구출한 것처럼 주중 한국 대사관 등 한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1일 BOA에 지난 3분기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남성 23명, 여성 25명 등 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분기 12명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작년 3분기에 입국한 223명과 비교하면 거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 말 현재 누적 입국자는 195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 탈북민들의 한국 입국 규모는 20년 만에 최저인 300명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주민들의 탈북 행렬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대폭 늘어나 지난 2001년부터 해마다 1,000명에서 최대 3,000명 가까이 한국에 입국했으며 지난해엔 최저 수준인 1,047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북한과 중국, 동남아 국가들의 국경 폐쇄와 내부 통제 강화로 탈북민들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소망선교회 대표인 이빌린 목사는 VOA에 3분기에 입국한 탈북 여성 25명 중 다수는 코로나 발생 전 동남아 국가에 입국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12월부터 들여보냈던 사람들이 다 한국에 못 들어오다가 이번에 우리 선교를 통해서 양육받은 친구들 한 명이 지난 8월 달에 한꺼번에 8월 말에 한꺼번에 한국에 들어온 거죠.
이 목사는 탈북 남성 중 다수도 코로나로 발이 묶였던 러시아파견 노동자 출신들로 알고 있다며 중국에서 동남아를 향하는 경로는 여전히 험난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대표인 김성은 목사는 중국이 통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일부 단체가 탈북민들을 동남아로 이동시키다가 체포되는 상황이 지난 두세 달 사이에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잡히거나 못 들어온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 들어온 사람의 숫자만 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이번에 사람들 데리고 다 19명이 또 잡혔더라고요.
김 목사는 지난 석 달 사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이 거의 50명에 달한다며 어쩔 수 없이 탈출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코로나로 수입이 전무했던 일부 중개인들이 무리하다 체포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공안 당국이 북중 국경 지역에서 탈북민을 체포했다가 풀어준 뒤 미행해 남부 대도시 집결지에 모인 탈북민과 중개인들을 대거 체포한 사례도 있다며 공안의 체포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영자 국장은 최근 동남아로 이동하는 탈북민들은 대부분 안가에 장기간 숨어있던 사람들이라며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지금 일곱 달, 여덟 달 된다고 생각을 거꾸로 해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지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식대, 월세 내야지, 뭐 의료비 들어가야지,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 쉘터가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있으면 거기에 몇 명씩만 있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갇혀있는 공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 보면 그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피폐해지는지.
김 국장은 단체들이 이런 어려운 처지의 탈북민들을 집중 탈출시키고 있다며 북한인권시민연합도 지난달에 이런 상황에 처한 소수 탈북민들이 동남아 국가로 탈출하도록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중개인 P씨는 22일 BOA에 지난 8월에서 9월 사이 잠시 일부 탈북민들을 동남아로 이동시켰지만 지금은 너무 위험해서 활동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체포 위험 때문에 과거처럼 대여섯 명이 한 조로 움직이지 못하고 한두 명이 여러 도시를 우회하며 이동하기 때문에 비용이 두세 배로 치솟았다고 단체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기독교 선교단체인 느헤미야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케네스 베 대표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옛날에 저희가 뭐 보통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중국에서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는 600만 원 정도의 절반 두 배 정도 비용이 올라갔고 이제는 이제 개인 차량을 통해 가지고 동부삼성에서 남부까지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 벌어지고 그런데 그것도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붙잡히기도 하고 또 넘어갈 수 없는 경우들이 꽤 많아서 저희는 지금 성공하는 것이 몇 팀이 이렇게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보여지면 저희가 이제 움직이려고 그러고 있고요.
많은 단체 관계자들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모금마저 열악한 상황에서 비용이 치솟아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런 진퇴양난 속에 뚜렷한 해법마저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가 탈북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 탈북민 구출 지원 활동을 펼쳐온 디펜스 포럼의 수잔 솔티 회장은 20일 제9회 서울평화상 수상자 자격으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 내 탈북민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코로나 때문에 북한 당국이 중국의 탈북민 북송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문 대통령이 수백 명의 탈북민을 구할 엄청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도주의 온정을 보여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안전하게 가도록 허용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요청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천기원, 두리아나 선교회 대표 목사 등 단체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가 과거 김하중 전 중국 주재 한국 대사의 탈북민 지원 사례를 적용해 중국 정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장기 주중대사를 지낸 김하중 전 대사는 자신의 책인 하나님의 대사와 교회 등 기독교 단체의 특강에서 재임 기간에 탈북민 1,065명을 보호해 한국행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 5월에 탈북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중국 정부하고 굉장한 마찰이 생기고 엄청난 정말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관부들이 와서 대사님 이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받으시면 앞으로 한중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받았습니다. 제가 받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중대사로 있는 동안에 1,000명만 탈북자를 받게 해주십시오.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떠날 때 직원들한테 내가 있는 동안에 보낸 탈북자가 몇 명이냐 물어봤습니다. 정확히 1,065명이었습니다.
김 전 대사는 중국에서 탈북자를 구할 사람은 한국 대사인 자신밖에 없어서 대사직을 내놓고 탈북자를 구할 것이라고 대사관 직원들에게 말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한편 탈북민 출신 지성호 한국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21일 장하성 주중대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이탈 주민법 4조에 근거해 장 대사와 외교부가 중국에 억류돼 북송을 앞둔 탈북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 의원은 국정감사 뒤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페이스북에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을 220명으로 추정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사죄에 내몰릴 위기에 직면한 탈북민들의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은 통일되면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부 관료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이 북한 인권유린 문제를 거론해야 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웨스턴 켄터키 대학의 국제여론연구실은 지난 9월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 전역에 사는 19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북한 인권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1%는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과 관련해 한국이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웨스턴 켄터키 대학의 티모시 리치 정치학과 교수는 설문 결과는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과는 무관한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응답자들이 한국의 현 정부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지가 설문 내용의 답변에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0.7%는 한국과 북한이 통일될 경우 북한 정부 관리들이 인권유린과 관련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같은 처벌이 북한 정권과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전제했을 경우 인권유린과 관련한 처벌에 동의하는 수치는 7%포인트가량 줄어 63.1%에 그쳤습니다. 웨스턴 켄터키 대학의 국제여론연구실은 일부 한국인들이 통일이라는 광범위한 목적을 이루는 것을 복잡하게 할 경우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두 질문 모두에서 과반수 이상의 한국인이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을 보였다며 한국인들은 북한 인권유린 문제를 거론해야 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제여론연구실은 덧붙였습니다. 리치 교수는 이번 설문조사가 한국인의 북한과 북한 주민, 북한과의 갈등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에선 한국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리치 교수는 설문조사의 전체 내용은 아직 작업 중이며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한국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공동조사 불응으로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는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남북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에 발빠르게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 공동조사나 남북 간 군통신선 복구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단 북한과의 대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적인 그 환경, 이걸 통해서 어떤 그 새로운 여론이나 압박을 조성해서 북을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남북 간의 접근을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선적으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반응을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북한 측이 시신을 발견하면 돌려보낼 조치 등을 언급한 바 있다면서 시신이 조금 늦더라도 발견돼 그것이 수습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노력은 저희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해 해당 사건을 조사케 하고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피살자 유가족의 주장과는 결이 다릅니다. 앞서 피살자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지난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면서 유엔을 통해 북한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6일엔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에 동생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지난달 21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이모 씨의 자진 월북 여부와 북한군의 시신 소각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해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대북정책 기조도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신종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오거나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이런 부분들이 등장할 때 보다 능동적으로 보건의료 협력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북을 돕는 것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스스로의 코로나19 그외 보건의료 방역 태세를 훨씬 더 강화하는 이런 길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 중심으로 보건 의료 협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할 때 북한이 경제보다 방역이 우선이라며 모든 것을 닫아건 상황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식량난이 신종 코로나와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내년 봄 이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북 인도적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일부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 지원하는 부분들 외에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인도적 협력 지원에 공감대를 만들어주면 통일부가 힘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8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남북협력기금으로 WFP의 북한 영유아와 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에 1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한국 정부가 WFP를 통해 지원하려 했던 쌀 5만 톤을 비롯해 현재까지 한국 측에 WFP를 통한 식량 지원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묻는 질문에 과거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대북 기조를 계승할지 여부에 한국 정부의 대응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맹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동맹의 입장 이런 것들을 많이 존중한다고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신정부가 들어선다면 그쪽과 얼마만큼 긴밀하게 소통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클린턴 3기라는 표현과 관련해 클린턴 말기 때 대북 정책이나 페리 프로세스 등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런 정책들이 합리성이 있으니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리 프로세스는 지난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로켓을 발사하고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의혹을 둘러싼 미국 내 보도가 잇따르면서 미 북이 미사일 문제로 다시 위기 상황에 빠질 당시 페리 미 대북 조정관이 내놓은 대북 포용 기조의 클린턴 행정부 대북 정책입니다. 페리 조정관은 페리 프로세스를 내놓기에 앞서 북한을 방문해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과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내륙에서 발생한 황사가 한반도로 유입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황사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섞여 들어올 가능성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사가 이론적으로는 바이러스를 운반할 수 있지만 전염을 일으키기에는 농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는 기본적으로 비말과 접촉 전파로 확산된다는 의견입니다. 조은정 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올가을 첫 황사가 이번 주 한반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황사에 대한 주의를 거듭 강조했죠.
네,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한반도로 불어온 황사에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섞여 들어올 가능성에 경계를 높였습니다. 21일 조선중앙TV가 방송한 기상수문국이 알리는 소식을 들어보시죠.
이런 황사나 미세먼지에는 인체 해로운 중금속을 비롯한 유해물질들과 공기 중에 존재하는 비루스를 포함한 병원성 미생물들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22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황사에 묻어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 전파되는 현 실태와 공기 등에 의해서도 악성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다는 자료에 비춰볼 때 황사 현상을 각성 있게 대하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최근에는 비상방역법안까지 새로 제정했는데요. 황사에 실려서 코로나가 유입될 가능성도 크게 경계하고 있군요.
북한 당국의 그런 우려는 외교사절단에 보낸 공문에서도 확인됩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 외무성이 평양 주재 외교 공관들과 국제기구들에 황사가 다가오니 실내에 머물고 창문을 닫고 있으라고 강하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권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황사와 함께 북한 영토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취하는 조치라고 외무성이 설명했다고 러시아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또한 청진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에도 북한 당국이 같은 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황사에 섞여 북한에 들어갈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전문가들은 황사가 이론적으로는 바이러스를 운반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전염을 일으키기에는 농도가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최근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멀리 갈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코로나 대응의 기술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마리아 반 커코프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se particles, these droplets can be various sizes. They could be larger or they could be smaller. The larger droplets tend to drop more quickly and the smaller droplets can remain suspended.
커코프 박사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작은 물방울, 즉 비말은 크기가 다양하다며 큰 비말은 더 빨리 땅으로 떨어지고 작은 비말은 더 오래 공기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누군가와 가까이 접촉했을 때 전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공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역시 코로나는 주로 가까운 거리에서 비말이 튈 때 감염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기 전파가 더 잘 되는 전염병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수석 의학 담당관인 존 브룩스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COVID-19 is transmitted primarily through respiratory droplets. That means particles that come out into the air and then settle relatively quickly. This is different than diseases like measles.
브룩스 박사는 코로나는 주로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비말은 공기 중에서 상대적으로 빨리 땅에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홍역과 결핵은 공기 중에서 오래 떠다닐 수 있다고 브루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나오는 비말이 2m 범위 내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남들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때 2m씩 떨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언급한 공기 중 감염 가능성은 다른 과학자들과 연구진들도 제시하는 부분 아닙니까?
공기 중 감염은 주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But it also tells us something about indoors versus outdoors. It's become much clearer now that the circulation and recirculation of air, if you have any degree of aerosolization,
파우치 소장은 에어로졸화된 즉 지름이 1마이크로미터, 100만 분의 1미터 정도로 미세한 밀입자 상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면 실외보다는 실내에 있을 때 감염 위험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 최근 들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황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섞일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일본의 한반도 강점기 시절 활동했던 항일 여성 독립투사들의 초상화 전시회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여인이 손바닥만한 작은 한지에 100여 년 전 나라를 위해 삶을 던졌던 여인들의 고귀한 정신을 형상화한 문양을 새긴 문전을 들었습니다. 또 한 손에는 하얀 꽃뭉치를 들고 수줍게 웃으며 춤을 춥니다. 항일 독립여성운동가들이 주인공인 넋전춤을 선보이는 양혜경 한국전통 넋전춤연구소 소장.
이분들을 그리워하는,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문전을 태워 하늘로 올려보내고 살풀이 춤으로 고인들을 기립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삶을 바쳤던 순국 인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 공연은 춤과 노래로 이어집니다. 한평생 나라를 위해 그렇게 사셨구나. 빼앗긴 조국을 위해 삶을 내던졌던 이들의 고통과 좌절, 그리고 독립을 보지도 못하고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한을 떠올리며 절규합니다. 이 노래는 뮤지컬 가수 유효진 씨가 여성 독립운동가의 길을 주제로 불렀습니다.
제가 하는 여로라는 이 곡을 독립을 하셨던 그 여성 운동가들에게 맞게 가사를 좀 편곡을 해서 부르게 되었는데 제가 이분들의 자손이잖아요. 실제 자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처하셨던 상황이나 또 이분들이 받았던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의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건 다 이분들의 덕.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아픔을 좀 제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조금 느낄 수 있고 그나마 제가 노래를 함으로써 이분들의 좀 마음의 고통이 좀 덜어졌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몸짓과 선율은 19세기 말 건축물로 유명한 워싱턴 DC의 홀리 처치 내부를 가득 채웠는데 교회 의자들 위에 놓인 75개 초상화를 감싸 안는 듯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100년 전 함성을 오늘 이곳에라는 슬로건을 걸고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회 피워라. 광복 75주년을 기념해 한국에 본부를 둔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사업회가 마련한 이 전시회는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존재와 활동을 알리고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사업회는 지난 2014년 설립 이후 3.1혁명 기념행사,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초상화, 역사화 제작과 전시, 학술연구, 홍보와 출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희선 이사장은 BOA에 단체 설립의 목적과 이번 전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있고 관심 여성 국민 운동가가 제 작은 할머니시고 할아버지가 김학규 장군이라고 저희 인척 관계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니고 항일 여성 국민 운동가들이 우리가 36년 동안에 그 해방을 맞기 위해서 남성들만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 여성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은 묻혀있는 거예요. 유관순이라는 한 분만 여성들 그리고 남자는 한 14,000명쯤으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여성 독립운동가가 왜 유관순만을 기억을 하느냐 문제의식을 이제 저한테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읽고는 한 서너 달을 눈이 벗어다녀서 우느라고 너무 기가 막혀서
단체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는 300여만 명으로 2019년 기준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독립운동가는 15,825명, 이 가운데 여성은 477명입니다. 미주 전시에서 소개하는 초상화 75점은 광복 75주년을 의미하는데 김 이사장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 외경을 만나면 젊은 아이들 도망시키느라고 당시 입구라고 쓰러져. 구체적으로 이런 여성들이 있어.
김 이사장은 한국보훈처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개개인의 활동 내용과 사진 등은 역사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5인 가운데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부인 이혜련, 대한여자애국단 샌프란시스코 지부장 차보석, 1942년 워싱턴에서 열린 한인자유대회 연사로 참석했던 공백순 등 미국 내에서 싸웠던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또 김도연은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대한여자애국단 맥스웰 지부 서기, 로스앤젤레스 지부 담당 등 미주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난 강혜원은 1919년 8월 하와이로 이주한 인물로 캘리포니아에 정착해 대한여자애국단 총단장으로 한인사회 부인 운동을 이끌었고 1940년 이후 중국 상하이를 오가며 대한여자애국단, 흥사단, 대한인국민회를 도왔습니다. 항일 여성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 송형종 대표이사는 BOA에 전시회에 소개된 75인은 미국과 연관돼 있거나 지명도가 높은 인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 의자에 띄엄띄엄 초상화를 배치한 이유에도 의미를 뒀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 같은 게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자리를 여기뿐만 아니라 객석과 사이사이에 우리 2020년 오늘을 사는 그 사람들이 앉아요. 이 자리에 이렇게 연출하는 컨셉이. 오늘의 그 지금 뭐 우리 교민일 수도 있고 미국 시민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과 100년 전에 이분들의 가치가 한번 그 공감하는 자리를 연출해 본다는 의미로
돔 형태의 천정 아래 촘촘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으로 둘러싸인 강단 의자에 한 점씩 그리고 수십 개의 의자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관람객들은 안내 책자에 적힌 내용을 따라 이동하며 75인을 모두 만나게 됩니다. 한국보훈처 후원으로 열리는 항일여성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의 첫 미주 초상화 전시회는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모두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뉴욕은 1921년에 창립돼 한반도 해방 전후 한인회와 학생회, 국민회, 흥사단 등 각종 단체들의 집회와 임시 거처로 활용된 뉴욕 한인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1919년 한국의 3.1운동 소식이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했던 도산 안창호에게 전해진 후 미주 한인들을 결집한 1차 한인회가 열렸던 리틀극장이 있는 곳입니다. 김 이사장은 미주 한인사회의 전시회를 개최한 이유 중 하나로 조선 여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조선 여성 정신대 얘기가 많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 좋다고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대 여성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리르수상 같은 사람을 당신의 당신 딸에게 보낸 편지라고도 우리나라 지역의 조선 여성들한테 투쟁하는 딸들이 없느냐 이런 글이 나올 정도로 조선의 여성들은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해외에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 뉴스상 편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로 알려야 되겠구나. 역사 속에 묻혀 있는 걸 사전에서 우리가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고 이 시대에 사는 전문인들로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로 다소 우울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인사회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존재와 활동을 알림으로써 자부심을 심어줄 목적이라는 겁니다. 김 이사장은 이 단체의 활동은 차세대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한인사회 청년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합니다.
뭐 단호하게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확실한데. 그러면 그 젊은에게는 자기가 뿌리와 자기가 성장 과정과 앞으로 살아갈 세대에 대한 것이 자기가 알기 위해서 그걸 모르면 그 역사인데 그걸 모르면 자기 미래가 정확하게 밀쳐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살기는 힘들다. 역사를 알아가지고 자신이 그 다음 발자국을 걷는 것이지 아무리 기술이 적으면 역사를 모르지 않고는 그것은 참 힘들다.
3년여 준비를 거쳐 열린 광복 75주년 기념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전시회 피워라는 지난 9일 뉴욕을 시작으로 21일 워싱턴 DC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VOA 뉴스 장량희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나는 지금처럼 미국과 인도의 미래 관계를 낙관한 적이 없다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열린 미국 인도 포럼에서 말했습니다. 미국과 인도 관계에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국방과 안보 협력은 물론 사법 협력, 무역과 투자, 에너지, 그리고 과학과 기술 협력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인도의 대학과 기업 간에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입니다. 비건 부장관은 두 나라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냉전 시절 만들어진 국제적 구조를 새롭게 해야만 국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날과 내일의 지정학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전략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간 새로운 안보 관계에 따라 인도는 자신의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비건 부장관은 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인도가 자신의 주권과 안보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도 태평양에서 인도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비건 부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일본, 호주와 함께 인도 태평양에서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나누는 네 개의 중요한 민주 국가입니다. 비건 부장관은 우리는 이 지역의 다양한 국가들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에서 자주적이고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다원적인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중국의 공격적인 전술을 염두에 둘 때 이 같은 비전은 뻔한 결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위협은 인도와의 양자적 협력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안보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인도와의 정보 교류는 물론 군사 무기 판매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양국군의 정기적인 훈련과 교류를 통해서 상호 작전 운용성을 늘리고 자체 방위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비건 부장관은 우리 두 나라는 위대한 목표를 위해 나아가기로 예정돼 있다며 이것을 가속화하는 것도 우리에게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